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지난 시황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은 코비드를 기점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중앙은행 위주의 통화정책에서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선거 주기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열심히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강경했던 대외무역협상은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유동성 완화를 꾀하는 식으로 기조를 정리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한 관리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크립토 얘기나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임기 6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 그러니까 2기 중간선거에서 여당은 하원 에서 평균 28석 이상의 의석을 잃는 이른바 6년차 징크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연임을 한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정권 교체를 당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6년차 임기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일단 상원의 경우 이번 선거 대상인 의석은 33석인데 공화당이 20석, 민주당이 13석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공화당이 지킬 곳이 많아서 불리해 보이지만 해당 지역구 대부분이 공화당 텃밭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 루비오와 JD 벤스의 공세로 치러지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접전이 예측되기 때문에 변수기는 하지만 이곳들 역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하원입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에 민주당 213석으로 양당의 의석수가 불과 5석 차이 나면서 공화당이 하나만 의석을 잃어도 과반 달성이 실패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대통령들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역시 레임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경제지표가 그런 좋은 부분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중산층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지점을 열심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체감 경기 부양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럴 때 이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인데요.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절을 하면서 인플레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RMPS 그리고 감세 정책은 본질적으로 인플레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책 이반자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2% 후반에서 뭐3% 초반의 인플레이션 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장바구니 물가를 매일 마주하는 유권자들의 체감 온도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온 가장 큰 요인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이코노미스트지가 각 사안별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것인데, 이 중에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긍정 반응보다 부정 반응이 무려 30% 이상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래에 들어서 유권자들이 인플레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증가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기조는 재작년에 민주당에서 트럼프로 정권 교체가 될 때를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당시 23년, 24년 연속으로 주가도 좋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바이든 혹은 해리스의 수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유권자들은 주가보다 인플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트럼프에게 여유 있게 승리하는 양상이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역시 이번 중간고사에서 인플레로 인해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산 시장을 부양하더라도 CPI가 3%를 상회하면서 잡히지 않을 경우에 중도층은 민주당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물가나 임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은 풀고 싶은데 금리는 못 내리는 그런 난국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월에 의장 교체기가 맞물리게 되면은 시장에는 리스크가 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AI의 생산성 혁신인데요. 일단 올해는 AI가 실물 경제에 더욱 깊숙이 스며드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일부 위원들 역시 이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성장도 견인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AI의 힘으로 고성장과 저인플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골디락스의 지속이 중간선거 승리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줄 거니까 괜찮다라고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게, 이 AI가 인플레에는 약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고용에는 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극적으로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플레가 잠잠한 국면이 펼쳐지는데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유동성까지 투입될 경우에 AI를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은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은 위축될 경우에 성장은 가속되는데 정작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흔히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시는 날아가는데 노동시장은 침체되고 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한층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건 또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용 충격 때문에 선거 막판 트럼프 지지율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은 어쨌든 경기 사이클을 억지로라도 길게 유지해서 실물 경기가 냉각되지 않고 고용시장의 온기가 유지되도록 사활을 걸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대한 대전략, 그리고 선거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계절적으로 어떤 시점들이 포인트가 될수 있는지도 그 시점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라색 선이 이제 6년차 시점에 여당이 공화당일 때 S&P 500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공화당 집권기 중간선거의 역사적인 계절적 패턴을 보시면은 이 1월달, 그 다음 이 3, 4월, 그 다음 7, 8월 정도가 좀 시장 변동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은 보통 샘플 데이터가 그렇게 뭐 수백 개, 수천 개로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패턴으로 막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항상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연역적인 추론의 보조 지표 정도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1월, 그 다음 3, 4월, 7, 8월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은 먼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연준의 RMPS 효과를 주목하면서 이 BOJ의 금리 결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게 동결로 전망되고 있긴 하지만 혹시 BOJ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참고로 이런 시타들 자료를 보시면 계절적으로는 1월에는 증시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S&P도 나스닥도 월 평균 수익률도 높고 플러스일 확률이 좀 계절적으로 높은데요.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다만 이제 1월 말에서 2월로 접어들면서 증시는 그 연초의 자금 배분, 그 리밸런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준도 지금 1월 말에 유동성 환경이 긴축되는 부분을 언급한 바 있죠. 그래서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그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3, 4월은 미중 관계와 납세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요 세금 납부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정부의 그 TGA 계정으로 흡수되는 전통적인 유동성 함정의 구간입니다. 이 납세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이 요 계좌로 흡수될 때 연준이 적시의 유동성 여건을 원활히 조정해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요 시기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그리고 중국 양회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세금 환급의 경우 유동성 환경이 급작스럽게 빡빡해질 경우 시장의 담비로 작용하면서 완충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3월 중에 개최될 중국 양회에서 중국의 내부적인 국가 발전 계획이 공식 발표될 것인데, 이때 미국의 입김이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4월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면서 미중 간의 그런 평화 무드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내부적으로 경제 체력이 튼튼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트럼프랑 합을 맞출 필요성도 있겠죠. 다음으로 5월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달인데요. 파월의 임기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된 설왕설래가 다시 시장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그때 시장의 노이즈가 확대되면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원하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권 시장의 그런 반발력을 피하고 증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배센트 장관이 추천하는 케빈 워시 같은 그런 중도 성향 인물과 타협할 가능성을 간과할 순 없겠죠. 그다음 7, 8월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트럼프가 뿌린 유동성과 AI의 내러티브가 실제 GDP와 고용 지표로 이어지는지 그게 증명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지표들이 부진할 경우에는 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드는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 이슈나 중남미 개입 같은 대외 정책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반대가 높더라도 도박을 위해서 정치적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노릴 수도 있겠죠. 특히 올해는 이 지정학 이슈가 중간선거와 더불어서 방안의 코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병합이나 중남미 개입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전이 쉽지 않게 흘러갈 경우에는 트럼프는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군사 혹은 외교적으로 공격적인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베네수엘라를 급습해서 마두로를 생포하기도 했고, 그린란드 병합은 트럼프 1기 때도 시도했던 것이라서 작년 초부터 시끌시끌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재작년에 저희가 벨리 AI에서 칼럼으로 살펴봤듯이 중국은 이미 중국식 양적완화를 통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난지 여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금리나 사이클이 멈추는지 이런 부분들을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일부 해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기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한 AI 흐름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겠고, 또 2026년 예정된 1년의 IPO 흐름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특히 뭐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등의 대형 IPO는 기술주 투자자들을 흥분시킨 주제인데, 이런 IPO 부분 동시에 막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켐 피셔가 자주 강조해온 주식의 수급 논리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규모 IPO가 빈발하게 되면 시장의 신주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식들은 주가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켐 피셔가 항상 예시로 드는 게 이제 닷컴 버블인데, 1999년 당시 테크 기업들의 IPO 열풍이 불면서 전체 IPO 시장에서 테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를 차지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 전체 상장 주식 발행 수의 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시의 신주가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한 해가 지나서 그 당시 2000년도 3월쯤이 되자 피처는 신규로 IPO를 치른 기업들이 이제 현금 소진을 하면서 버블이 꺼질 수 있다, 그렇게 우려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버블이 점차 꺼지기 시작했죠. 올해와 내년 역시 IPO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의 에너지가 또 소멸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부터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중간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흐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동원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 고용, 또 AI의 부채 내러티브, 뭐 지정학 같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지표와 연준의 대응입니다.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RMPS의 규모, 대출 증가율,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재무부의 국채 발행, BOJ의 금리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야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흐름, 그리고 여기에 맞닿아 있는 AI 섹터의 흐름인데요. 특히 AI 섹터의 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물가 압력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율과 선거 판세입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치솟을 경우 트럼프는 더욱 모험적인 수단을 시도할 수 있고, 이거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린란드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연결된 부분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주식시장의 수급입니다. 특히 IPO 흐름과 신규 상장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켐 피셔의 논리를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저희가 운영하는 이 투자 분석 플랫폼 그 벨리 AI에서 폴스라는 대회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분들이 경제나 투자에 관련된 토픽들의 확률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문항 중에서 요 트럼프 지지율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요 토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런 논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에 투자 가설 피드에는 여러 구독자분들이 각자 트럼프 지지율 추이에 대한 예측과 근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중간선거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 벨리 AI 플랫폼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개별 종목 몇 가지에 대한 스터디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벨리 AI 참가자분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